시사 와이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와이드 장량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호입니다.
예,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네. 유엔을 비롯해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강경한 대응이었죠. 네, 오늘 시사와이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지난주 주요 기사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잠시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특집 순서로 꾸며드립니다. 핵실험 내용과 국제사회의 반응,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논의와 전문가들의 분석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 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셋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결국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큰데요. 최영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 핵실험이 먼저 감지됐었죠?
네, 폭발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남측 지진관 측소가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 기상청 자료를 보면 12일 오전 11시 57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4.9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앙 위치도 1, 2차 핵실험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네, 인공지진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핵실험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자연지진이라면 땅이 좌우로 더 많이 흔들리지만 핵실험의 경우에는 중간에서 강하게 폭발해 올라오기 때문에 땅이 위아래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또 1, 2차 핵실험과 비교할 때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북한도 금방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핵실험 당사자가 확인을 한 건데요. 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하고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 주변 생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물리적으로 과시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번 핵실험이 미국을 겨냥했었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 폭발력이 크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지진파 규모만을 놓고 보면 2차 핵실험보다 4배 정도 강한 에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 기상청 분석으론 지진 규모가 2차 핵실험 땐 4.5였고 이번에는 4.9입니다. 이걸 폭발력으로 환산하면 2차 핵실험 때보다 4배가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을 6에서 7킬로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폭발력이면 어느 정도 위력이 되는 거죠?
본격적인 핵폭발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10킬로톤 이상은 나와야 핵폭탄으로서의 정상적인 폭발로 볼 수 있다. 한국 국방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6에서 7킬로톤이면은 본격적인 그 핵폭발 수준까지는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평가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10킬로톤 이상 나와야 아주 정상적인 폭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6에서 7 정도라면 좀 규모가 적은 거 아니냐.
북한 핵실험의 위력은 2006년엔 1킬로톤, 2009년에는 2에서 6킬로톤 정도로 추정됐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폭발력은 13킬로톤 규모였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하면서 다중화된 핵 억제력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에 플루토늄만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알려면 실험 뒤 갱도에서 새어나온 가스를 포집해야 합니다. 제논과 크립톤 같은 방사능 입자를 정밀 분석해 그 여부를 가리는 건데요. 네. 하지만 가스 포집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포집에 성공했지만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포집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미군 정찰기와 지상, 해상 관측시설에서 가스 포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2차 핵실험 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핵실험 다음 날인 13일 작업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이동식 제논 포집기인 사우나를 함정에 싣고 12시간 동안 공기 중에 시료를 포집해서 분석했는데요.
네.
제논이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료 포집과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방사능 핵종인 제논은 방광기가 짧고 대기 중에 퍼지면 희석되기 때문에 핵실험 후 열흘 안에 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기 기자였습니다. 시사와이드 한반도 뉴스 초점, 이번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이성원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국 정부가 신속히 입장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사실이 알려진 지 4시간이 채 안 돼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니까요.
네.
지역 안정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지난해 1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으니까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번 핵실험이 확산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고요. 또 이런 도발 행위가 북한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고 주민들을 고립과 가난에 빠뜨린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핵실험 시점이요.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바로 전날 밤 아니었습니까? 이 문제를 연설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고요.
예, 북한이 그걸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거론했으니까요.
네.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원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국무부도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경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핵실험 이후 며칠 동안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고 신뢰할 만하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동시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87호에 따라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이 있고 추가로 관련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조 중이라는 입장 역시 밝혔습니다.
네.
네, 존 케리 국무장관으로서는 취임하자마자 아주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예,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네,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역시 강경합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을 쏟아내며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정부의 대책과 정책 변화 등을 담은 보고서를 국무장관이 석 달 안에 제출을 하도록 하는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또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을 비난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반응과 또 대응 방향 알아볼까요?
예, 북한의 핵실험 이후 초긴장 상태에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했고요. 상당히 강한 어조였습니다. 북한은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고 북한 핵포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또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조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이 한국 국회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늘 각을 세웠는데 말이죠. 북한 핵실험만큼은 안 된다. 여기는 뭐 여야가 따로 없더군요.
예, 아주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네.
핵실험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여야 의원들 정부에 이런저런 주문을 하면서도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또 박근혜 차기 정부가 곧 출범하게 되는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됐네요.
예,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냐, 핵실험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이고 대화 재개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은 이 정책을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또 정책 방향, 이성은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계속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일 긴급 회의를 열고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는데요. 이현철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안보리 긴급 회의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기존의 세계 대북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대북 결의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네.
회의가 끝난 뒤 언론 성명을 직접 발표한 김성한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안보리가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중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결의 채택을 위한 신속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렸죠?
네, 맞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네.
한국의 김성한 장관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언론 성명을 발표한 것은 회의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이었습니다.
네. 15개 안보리 이사국들 간에 그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회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그런 관측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Foreign Policy가 흥미로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네.
이날 회의에 제출된 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제 제재 등 비무력적 강제 조처는 물론이고 무력적 강제 조처까지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7장에 기초한 대북 결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요. 중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결국 국제 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겨둔 채 유엔 헌장 7장을 언급하는 대목은 삭제하는 선에서 타협했다는 겁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새로 채택될 안보리 대북 결의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지난달 말에 채택한 대북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안보리 긴급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 관련해 채택한 대북결의 2087호에 권고조치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번에는 이를 의무화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북한의 소위 통치자금과 다량의 현금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요, 군사 제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대북 군사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추가 결의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새 제재 결의안에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안보리가 신속하게 추가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은 막후 논의를 통해서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대북결의 1718호가 채택이 됐고요.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또 하지만 지난달 대북결의 2087호를 채택할 때는 미국과 중국의 견해 차이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은 이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안보리 대북 결의의 속도와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반응 살펴보죠. 역시 북한은 규탄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유엔 안보리 결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유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도 앞서 성명을 통해서 만일 핵실험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비핵화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또 국제원자력기구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끝으로 북한 핵실험을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의도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 당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를 해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류오익 통일부 장관은 한국 국회 외통위에서 이번 그 북한의 핵실험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토대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의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할 경우 대외적으로 더욱 고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바꾸고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변경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북한이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워싱턴 해군 분석센터 켄고 국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핵 보유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연구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그 외부적인 고려 말고 또 내부 문제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그런 분석은 없나요?
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존 박 연구원이 그 같은 분석을 내놨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라는 그런 기술적인 과제 외에도 군 권력을 당에 예속시키려는 그런 내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시기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먼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하루 전에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핵실험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박근혜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 이화여대 북한학과 조동호 교수는 지난 5년간의 강경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아닌 좀 더 유화적 이고 북한 친화적인 대북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나흘 앞두고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체제 선전 그리고 내부 결속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었던 그 핵 보유국의 업적을 과시를 함으로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인데 앞으로 미북 관계 또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유엔은 물론이고 그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한동안 그 북한의 대외 관계 대 미 관계,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그 전략적 인내 정책이 결국 성공을 하지 못하고 3차 핵실험까지 불러오게 됐으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도 그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고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급작스레 회복되는 것은 무리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켄고스 국장의 경우에는 미북 관계의 경우에 일정 기간을 거치면 또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이렇게 국면이 전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네.
지금은 좀 틈이 없지만 몇 개월 뒤 그 북한의 핵실험 여파가 가라앉고 나면은 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터프치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교수도 역시 도발과 대화 또 다시 도발 대화의 그 양상이 그 미북 관계에서 20년간 되풀이되어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교수는 특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를 해왔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새로 취임을 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 전에 대북 정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일정 기간 뒤에는 다시 대북 관여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 초점 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시사 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드리고 가죠. 아델이 부릅니다. Skyfall.
YD 시사상식, 오늘은 순항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항미사일의 동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함께 축구장 한 개를 초토화할 정도의 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두 종류의 순항미사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은 한국형 구축함과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되며 잠대지 순항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돼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이 순항미사일들은 바다 위의 함정과 바닷속 잠수함에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만큼 북한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힙니다. 보통 순항미사일은 저공비행으로 표적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방공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위성으로 표적까지의 지형을 촬영하고 이를 미사일의 전자계산기에 기억시켜두면 미사일이 실제 지형과 비교하면서 계속 궤도를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명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순항미사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김영권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 난민들의 얘기 들으셨죠?
네. 미국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서 탈북자 149명이 난민주의를 받아서 미국에 정착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일부 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탈북자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또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 탈북자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핵전쟁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라도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우리 어머니도 늘 말하는 게 그래요. 살든지 죽든지 빨빨 결판에 우리 다음 세대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어머니 늘 말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대대선선 저렇게 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밖에 일부 탈북자들은 지도자 김정은을 철부지 또 뭐 어리석다 이런 말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핵실험이 주민과 또 다음 세대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나 쾅 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은 사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 중국에서 만난 북한 방문자들이나 탈북자들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당국은 계속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 2판, 4판이란 의미로 이런 표현까지 자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요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네요.
예, 탈북자들 역시 그런 안타까움을 내내 호소했는데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들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하는데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핵개발에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탈북자 정모 씨 얘기를 들어보시죠.
야, 난 제발 하지 말았으면 백성들이 그래도 경제적 지원이라도 좀 받고 한국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그저 협력이나 하고 무역 적자나하고 조금씩이라도 그 개방해서 저 사람들에게 좀 밝은 그 물질 문화적인 이 수준을 향상시켜야지 정부가 저렇게 계속 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달프겠는가 하니까 서글프죠. 또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그건 뭐 가슴 아프죠. 예.
네. 네. 그런데요, 그 북한의 관영 방송들은 인민들이 핵실험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중앙TV와 인터뷰한 평양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다. 뭐 적들이, 놈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라는 허수아비 노름을 하고 있다. 김정은 원수 동지의 영도에 따라서 승리를 이룩했다면서 마치 판에 박은 듯한 비슷한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속내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탈북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자부심이 있긴 무슨 개똥이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때다가 선전하고 사람들 뭐 냈지. 뭐 우리는 뭐 그리고 몇 명 데려다가 인터뷰해가지고 뭐 촬영 다 깎보내요 해서 그리고 내보내놓고 뭐 이게 궁지가 있고 뭐 자부심이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지금 내일 당장 오늘 저녁에 집 와서 먹을 거 이제 한 달 어떻게 견딜까 항상 이 생각이지 북한에서. 아 평민들이 평양에 산다고 뭐 다 잘 살아요. 뭐 평양에도 한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지 평양시도 한심해요. 쉽지.
네. 뭐 어쨌거나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게 그 유엔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유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라는 게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그냥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북한에서는 그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죠. 탈북자들이 자유세계에 나와서 이렇게 언론들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과는 좀 반대된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유엔 보고관이 북한의 주민들의 표현뿐 아니라 이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주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민군대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요.
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북한은 젊은이들에게 무려 10년의 군대 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런 커다란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네. 어쨌든 탈북자들은 그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네, 여러 탈북자들이 그 핵실험 자체에 아예 관심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 그런 거죠?
핵실험은 체제를 유지하고 외부를 향한 협박용에 불과하지 실제로 김 씨 왕조가 뭐 핵이나 미사일을 밖에 쏠 여력이나 자신감은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러시아 파견 근로자 출신 탈북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핵실험에 대해서 나는 사실 솔직히 관심 바뀝니다. 솔직히 그 북한의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을 만들고 그 해봤댔자 그 북한의 능력이나 북한의 그 이 결단력이나 모든 것을 북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들이 어디다 핵을 쏘겠습니까? 어디다 뭐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극상해야 한국에 한 번씩 도발을 하는 것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계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그 굉장하게 이제 떠들고 되니까 북한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이제 세계 여론을 좀 집중시키고 뭔가 얻어내려고 유리한 쪽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자 끝으로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탈북 난민들이 오바마 행정부에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예, 뭐 자잘한 제재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네. 다시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들 많이 당부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런 일 때문에 다시 군대로 전용될 인도적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예,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제재해봤자 중국 때문에 영향력이 적은 만큼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통제와 공포 정치에 사방이 막혀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외부 정보와 소식을 전하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 내 탈북 난민들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기자 수첩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루크 브라이언이 부릅니다. Kiss Tomorrow Goodbye 들으시겠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희였습니다.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